룻기 2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룻의 인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은 어떤 인품의 소유자였는가? 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 시집 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룻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나가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가 밭으로 나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우연이지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아이고 그 우연이야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아주 부지런했어요. 7절에 보면 아침에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부지런하게 일을 했어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밥만 실컷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건강이 되겠습니까? 아니, 음식도 조절해야 되지만 운동도 해야 됩니다. 음식만 갖고도 안 돼요. 운동만 갖고도 안 됩니다. 먹고 나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 지혜로운 왕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12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좋다는 말은 다 크게 넣었겠죠. 12권을 만들어서 가져왔더니 왕이 보고서 아유, 이건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권을 6권으로 줄여왔습니다. 근데 왕이 보더니 아유, 이것도 너무 많어. 어떻게 이걸 다 읽어? 줄여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시 모여서 한 권으로 딱 줄여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유 이것도 부피가 큰 것 같아요. 더 줄여보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장도 빽빽하게 써왔으니까 아 이것도 많아요. 좀 더 줄여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딱 한 문장으로 줄여봤대요. 그 한 문장.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부지런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써왔답니다. 이런 부지런한 것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살아갈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룻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지런하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보아스가 보니까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고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사모할 때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것이 가장 안전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룻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만남이 있고 그렇지 못한 만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남의 축복, 축복의 만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요 상당히 젠틀맨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면서 이방 여인인데요, 자기 밭에 그 이삭을 주러 왔는데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배려를 많이 했을까요? 14절에 보시면은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룻은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서 우리 시어머니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도시락도 준비를 못했을 거예요. 일하러 오면서 도시락도 준비해 오지 못하는 그 룻을 보면서 여기 와서 주인의 상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곡식 단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느라. 이게 특별한 배려 아닙니까? 그 곡식 이삭을 줍도록 하면서도 혹시 부족할까, 그래서 추수한 것 중에서 뽑은 것 중에서 일부를 일부러 부러뜨려서 이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 특별한 배려.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이삭을 줍게 하고 또 뽑은 이삭을 일부러 버려서 줍게 하는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결혼하기 위해서 그 애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갔죠. 그런데 이 청년이 평소에 속이 좀 좋지를 않아요. 속에 깨서가 잘 차요. 그래서 참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청년이 그만 깨서를 발산하고 말았습니다. 방귀를 끼고 말았어요. 아, 청년이 참 창피할 거 아니에요. 처음 갔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그 장인될 분이 그 옆에서 강아지를 보면서 해피야 저리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장인 어른 되실 분이 자기를 배려해서 그 강아지를 탓하면서 저리 가라고 말해주니까 아이 청년이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심을 했는데도 또 좀 있다가 또 깨서를 그냥 끼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인 아버지가 해피야 저리 가라니까 너 왜 거기 있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 그렇게 청년이 아유 장인어른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참 눈물이 나도록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지 계속해서 조심을 하고 막 헛기침도 하고 조심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크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애인 아버지가 해피야 저리 가, 그 냄새 나는데 왜 자꾸 거기 앉아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지어낸 말이겠지만은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시대예요. 이 청년은요, 그 장인어른들 분이 자기를 배려해 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자기를 배려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애끼는 그 애견 강아지를 배려한 거예요. 그 옆에 있지 말고 저 냄새 맡지 말고 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 하와를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담이 혼자 살도록 내버려두지 왜 그랬습니까? 돕는 뭐가 필요했어요? 배필이 필요했어. 그래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협력을 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돕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냥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범죄를 해가지고 나로 먹게 만들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죄를 증가하는 책임을 증가하는 아주 그런 좋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함께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은 이 보아스의 배려가 있고요. 또 3장에 가서 보면은 나오미의 배려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룻의 시모 나오미가 이러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너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새 남편 만나서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3장 2절 4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룻에게 너 이제 밭에 가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그 밭의 주인이 되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은 좋은 시어머니죠. 요즘 뭐 한국에서는 시월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월드가 안 좋으니까 뭐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는데 시금치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뭐 한국 음식 뭐 좋아하냐 그랬더니 시금치 좋아한대요. 아이 시집을 몰라도 한참 몰라서. 이 사실 시어머니가요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지 않으면 룻이 어떻게 아유 어머니 제가 보아서라는 사람 밭에 가봤더니 친척이고 제가 좀 한눈에 갔어요. 좀 제가 결혼하면 안 될까요? 며느리가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참 상황을 보고 시어머니가 먼저 센스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이상만 줍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으니까 그 집에 가서 차라리 보아스의 주인이 땅 주인이 그 부인이 되어서 그 땅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 룻은 시집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어느 거리의 한 노인이요 길에 있어 자꾸 뭔가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경찰이 마침 그것을 이렇게 보다가 그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뭘 자꾸 주워서 주머니에 넣습니까? 혹시 길에서 습득물 어떤 걸 주우면은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경찰에게 아이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경찰이 그걸 보고 그냥 가겠습니까? 노인을 세워서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손을 넣었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유리조각이 있어요. 혹시나 애들이 길에서 놀다가 그 유리조각을 밟아가지고 다칠까 봐 이 노인이 그 유리조각을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아이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안 물었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저 건너편에 조그만한 고아원을 하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명한 교육의 아버지 베스탈로치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배려해서 자기가 직접 유리조각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서 갖다 버리는 그 배려에 참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서양에서는 선생님과 성직자와 아버지를 같이 부릅니다. Father, 아버지라고 불러요. 요즘 뭐 캐톨릭에서도 신부님을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신부님 안 그럽니다. Father라고 불러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불체라는 말이 있어요. 임금님하고 선생님하고 아버지는 같이 동격이다. 그 말이 바로 군사불체 아닙니까? 그러나 요즘 뭐 학교 한국에 뉴스 나는 거 보면은 애들이요 학교 선생님 알기를 동네 강아지 알듯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베스탈로지는 그 아이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 당시에 교육의 아버지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배려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을 그래서 가져야 되는, 특히 이 룻겟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배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애정과 배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럼 우리가 이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면 안 되죠.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입니다. 한편 배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라고 한 것이니까 그 계명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타국인을 위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삭을 좀 남겨두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구약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룻이 이삭을 주부로 왔을 때에 크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얼마나, 하루에 얼마를 거두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에바를 거두었대요. 이 한 에바는 우리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22리터, 23리터가 됩니다. 이것도 잘 개념이 안 됩니까? 한국식으로 12대가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줍는 게 12대면 엄청 많은 거예요. 이만큼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를 했다. 룻에 향한 배려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보아스의 믿음,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이삭을 주시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바라고 배려하고 축복해 주는, 기원해 주는 이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려를 통해서 룻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4장 14절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 시어머니 모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게 일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물론 남편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4장 15절 16절에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 사람들이 이 룻을 칭찬합니다. 내가 우리가 보니까 당신의 그 자부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둘만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일곱 아들보다도 더 당신의 자부가 귀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칭찬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서로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타코마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명예를 얻게 되었어요. 4장 17절에 보면은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특별한 축복이죠. 룻은 원래 죽은 자의 아내였습니다. 모압에서 이민온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데 얼마 살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룻은 믿음의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명예도 얻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증조모가 조상이 된 거예요.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고 다윗 왕의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그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물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도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가정이죠.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고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성읍에 화제거리가 됐어요. 요즘 말하면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요. 그저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이 왔다고 그래서 뭐 화제거리가 되겠습니까? 상당했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친척 보아스가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집안도 상당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괜찮은 집안인데 모압으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다가 10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어요. 이민을 가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실패자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민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민자들 가운데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한편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미국에 아들 하나를 두고 이분이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 두고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혼자 남아서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 접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아서 그 아들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미국까지 와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 데리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라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래도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 하나는 이 어려울 때 제가 어머니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기업무를 자가 생겼습니다. 자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에 가서 정말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을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그것도 주인 마나님의 그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관원장을 만나요. 왕의 관원장을 만납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못 만났죠. 근데 그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고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자기 가족들 다 이민시켜와가지고 다 가족들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전화유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 가정도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갔지만 남편 잃고 두 자녀 죽고 그러나 룻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 아닙니까? 라합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방인이지만은 그 정당꾼을 살려줘가지고 그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